지난번에 살짝 했던 얘기인데, 또다시 새로운 게 나와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담합 얘기입니다. 담합 또 담합. 여기가 담합 공화국이냐? 눈만 뜨면 담합 얘기가. 경제 유튜버가 담합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다. 안할 수가 없어서 또 담합을 가져갔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냐? 아니에요. 비슷한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새로운 담합 사건이 또 등장했습니다. 담합이 뭔지 아시죠? 짜고 치는 고수도.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저렴하니까. 담합이라는 게 저렴하지 않게 얘기하면 그 짬짬이.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짜고 하는 건데. 지난 3월 6일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담합 사건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심의 상정을 했는데, 이제 사실상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번엔, 지난번에 밀가루 설탕인데, 이번엔 뭘 담합했냐? 이번에 나온 건,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다. 전분당 관련 담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밀가루와 설탕 같은 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전분당 관련 제조 판매 사업자들도 조직적인 담합 폐기를 했네? 이거를 적발했다는 거죠. 전분당이 뭐냐? 제가 아는 분당은 천당위의 분당, 뭐 그거밖에 없는데 전분당은 뭐냐? 전분당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흔히 말해서 전분가루, 당류, 물엿, 뭐 액상 과당, 뭐 이거 있죠. 뭐 뿌려 먹는 거, 포도당, 뭐 요리할 때는 당연히 쓰고, 과자, 뭐, 음료, 아이스크림, 무슨 소스, 안 들어가는 게 없고, 우리나라 1년 매출이 한 1조 넘습니다. 1조 될까? 1조? 1조 좀안 되나? 그 정도 되는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상하게 비쌌다. 이상하게 비쌌던 거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담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볼수록 레전드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뭐 밀가루, 뭐 설탕 얘기하더니, 정분, 당류 모두 다 담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 동안 담합을 했냐? 이번에 발표하신 조사관리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8년 5월에서 2025년 10월까지 적발된 거죠. 적발된 것만 총 7년 6개월에 걸쳐서 반복적,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폐기를 했다! 라는 건데, 7년 6개월, 뭐그 전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년 6개월간 얼마를 담합했냐? 담합한 총 금액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거죠. 6조 2천억 어치를 담합했다고 합니다. 대충 한 1년에 9천억? 요즘 한 8천억이 시작됐지만 1조 됐겠죠? 9천억에서 1조 정도의 담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전분당 담합을 했는데 우리 이제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6조 2천억 어치를 담합했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냐? 과징금이 얼마냐?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지만 현재 언급되는 과징금의 규모는 우리나라 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조 2천억이 최대 20%니까 1조 2천억 정도가 과징금으로 맥스. 저게 부과된다는 게 아니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형량으로 따지면 10년 이하 징역이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지만 맥스가 이제 20%, 1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1조 2천억이라는 금액을 떠나서 매출액의 20%라는 과징금의 한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매출액의 20%를 막 7년이건 10년이건 담합을 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때리면 10년 전 매출액의 가격과 지금 매출액의 돈의 가치가 똑같냐? 7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 100만 원이 똑같냐라는 걸 생각했을 때저 매출액의 최대 20%는 담합 기간을 생각하면은 뭐 이자밖에 안 되지 않나라는 기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담합으로 매출액의 뭐 5%를 이득 봤을지 10%를 이득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득 보고 지금까지 계속 굴려서 이만해졌는데 안 걸리면 땡이고 걸려봐야 매출액의 최대 20%라 그러면 너무 약한 게임이다. 이건 너무 약한 게임이고 뭐 그리고 아유 여기서 뭐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반복이 안 되게 하려면 누군가는 저거를 최종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또 기업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담합하면 망하겠구나. 전 실제로 몇 개를 망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맨날 걸리는데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담합했다고 내는 게몇 개인지 아십니까? 큰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큰 것만. 그래서 매출액의 20%는 징벌적 과징금으로는 너무나 약하고 거의 뭐 현가 정도 아닌가? 그냥 이득 본거 가져갈게라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경제학을 옛날에 배웠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점과 더불어서 시장 경제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뭐냐? 그럼 가장 먼저 드는 게 담합입니다. 담합.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거잖아. 1학년 1학기 수업에. 경쟁과 시장 가격 결정이라는 시장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세게 배우는데 뭐 뚜껑은 펼쳐지니까 게다가 작은 것도 아니고 뭐 작은 동네 담합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대부분 90%에서 100% 차지하는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뭐 생활용품들에서 툭하면 담합이 걸린다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담합에 대해서 좀 약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벌적 엄벌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밀가루 설탕 담합 얘기를 했는데 설탕 3조 담합이 있었죠. 이번에 과징금 나왔습니다. 공정위원회는 국내 설탕을 4년간 담합해서 3조 원째 매출을 올린 기업들에게 매출액의 15%, 20%가 맥스인데 15%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4,083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개의 기업이 1,200에서 1,5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나눠서 부과를 받았습니다. 4년간 3조 원 했는데 기업당 1,200, 1,500억 한 1년에서 뭐 2년 영업이익 정도인 거죠. 그래요. 뭐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하지 않겠고. 그리고 이번에 전분당 담합에 걸린 기업들이 걸리니까 당황스러운 게 당황스럽다기보다 정말 좀 뭐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게 일제히 가격 인하를 선언했어요. 걸리니까. 그러면은 가격 인하 가능했단 말이잖아요. 그동안. 7년 동안 담합회 때문에. 그러면은 7년 동안 가격 인하 가능한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줄줄이 가격 인하를 했는데 전분당 주요 제품 가격을 3에서 5% 인하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작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그건 뭐 기업들의 입장이 있을 거고 그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료 가격을 반영하고 원자료가 많이 내려왔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로 제품 가격을 인하했다. 고객과 소비자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요. 담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부담이 컸는데 덕분에 고객과 소비자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불과 얼마 전에 지금 설탕 얘기했지만 밀가루 담합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전분당 담합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끝이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분당 가격 담합 행위 외에 또 있어. 또 뭔데? 입찰 담합 행위. 어디에 입찰할 때 뭐 정부 사업이건 어디 사업이건 우리 입찰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입찰할 때 담합을 한 게 남아있고 전분당 부산물 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담합이 있는 걸 조사 중이다. 더 있다는 거죠. 그럼 전분당 부산물은 또 뭐냐? 옥수수 같은 거 분쇄해서 전분, 뭐 당류 이런 거 뽑잖아요. 그걸 뽑고 남은 뭐 섬유질, 뭐 배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소들이 먹고 뭐 그런 거 있죠? 사료용으로 쓰이는 거, 짜고 남은 거. 놀랍게도 거기서도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사한다 그러니까 아마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발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밀가루, 설탕, 전분당 딱 3개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담합 총금액은 얼마냐? 아직 부산물도 남았지만, 뭐 입찰 담합도 남았지만 그런 거 다 빼고 밝혀진 것만 밀가루가 6조였고 설탕이 3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분당이 6조라며. 물론 어느 정도가 겹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로 안 겹칠 것 같아요. 따로 발표한 거 보니까. 그러면 9조, 6조, 15조. 15조. 매출액이 15조를 지난 뭐 몇 년간일지 모르지만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대 담합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겹치는 게 좀 있어도 일단 밀가루 설탕만 9조 원 이상이니까 10조 이상에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나라 최대 식품 담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 정도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게다가 요 담합만 있었냐?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굳이 얘기하자면 2023년에는 드라이아이스 담합도 있었습니다. 요거 2년 반 전이잖아요. 6개의 드라이아이스 제조사가 12년간 담합을 했다. 드라이아이스 제조 판매 업체 6곳이면 우리나라 점유율의 99%입니다. 거의 90%. 100%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던 드라이아이스 가격 그거는 담합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시장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담합된 가격은 정상 시장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먹던 밀가루, 여러분들이 먹던 설탕, 당류 이런 것들 다 정상 가격이 아니었던 거죠. 짜고 친 가격이었단 말과 똑같습니다. 이 드라이아이스는 무려 12년 동안 마치 한 개 회사처럼 가격이 동일하게 변동했다. 가격당을 무려 12년을 했어요. 2007년 5월 처음 경쟁사가 모임을 열고 물론 뭐 이게 처음인지 모릅니다. 걸린 기억이니까. 빙과사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뭐 소매업자들이 많이 쓰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한 거죠. 그래서 2007년에서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서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87% 올랐습니다. 물론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87%가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그 물가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게 담합이니까. 그게 아니면 담합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50% 오를 수 있는 것도 한 87% 올린 거고 뭐 한 40% 올릴 수 있어도 80% 올리는 거고 뭐 그게 담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2007년 대비 2019년에 우리가 드라이스토를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총 3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도 오르고 매출도 오르고 한마디로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드라이아이스 시장은 경쟁이 없던 시장이고 우리는 시장 경제에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정해진 가격을 내고 사는 뭐 그런 시장에 있었던 겁니다. 몰랐지만. 여기 써있죠. 이게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은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지난 12년을 보내게 됐다. 저 12년에 대한 과징금도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냐. 6개사에 48억 나왔습니다. 6개사에 48억. 한 개사당 한 8억 나왔네.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많아요. 갖고려 뭐 100개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2021년엔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비싸? 아 그거요. 담합된 가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5년 전이죠. 역대 최대 규모의 식품 담합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아마 깨졌을 거예요. 왜냐 이번에 아까 보셨지만 거의 10조 가까운 담합이 나왔기 때문에 깨졌지 않나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이스크림 시장점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빙가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건입니다. 검찰 내용인데 아래 적혀 있죠. 이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해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고요. 당시 아이스크림 업체들은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영업 경쟁을 그만두기로 합의했다. 서로 가격을 맞춘 거죠. 판매 뭐 이런 데도 다 담합을 했겠죠. 이들의 유통채널 합의가 이루어진 2017년 이후로 이걸 했다 그러는데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담합의 결과는 당연히 가격의 상승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이상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 자유경쟁으로 인한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진 가격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대의 당시에 2011년 기준으로 식품 담합 사건이었는데 과징금이 얼마 나왔냐? 4개 업체에 1350억 나왔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이제 깨졌지만 최대 식품 담합에 4개사 1350, 1개사에 300억 좀 넘는 340억? 뭐 이 정도가 나왔던 사건이고요. 저게 2021년 사건이다 보니까 저 아이스크림 담합을 한 임원진에 대한 판결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대 식품 담합이니까 엄청나게 센 판결이 나왔겠죠. 보시면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담합이 인정 안 돼서 그러냐? 재판부는 담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격 조정이 담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 판결문입니다. 2017년, 2021년 사이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른 건 원가 상승 때문이 아닙니다. 저 담합 때문이에요. 여기 임원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어떤 임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받았어요. 물론 이게 유죄이긴 한데 집행유예니까 감옥에 안 갔다는 말이죠. 그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 나왔습니다. 과징금 말고 벌금. 더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있죠. 얼마 전에 저는 이거는 담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건 뭐냐.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지자 유가가 빠르게 상승했어요. 글로벌 유가가 60달러에서 90달러로 선물이 쭉 올랐다. 뭐 현지에서 판매하는 가격이겠죠. 50%가 올랐는데 와 그럼 이제 곧 우리나라 유가도 오르겠구나. 그렇죠. 오르는 건 맞는데 벌써 올랐다는 게 문제죠. 아직 중동에서 캔 원유가 우리나라까지 아직 안 왔을 것 같은데 그 가격에서 원유가 왔을 리가 없잖아요. 막혀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아직 와 거의 뭐 6G 거의 인공위성급으로 빠르게 올랐는데 미국의 이란 공격 시작한 날 2월 28일이죠. 3월 6일자 휘발유 가격이 지금 거의 2,000원에 육박하고 있죠. 전쟁 개시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이 엄청나게 빨리 오르는 건데 원래 전쟁이 나고 하면은 유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올랐다. 너무나 빨리 올랐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고 이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1,757원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946원이 됐어요. 여기입니다. 200원이 올랐고요. 지방이 더 많이 올랐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방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1,600원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대충 이때 언지가 1,892까지 올랐어. 와 이제 지방에 가서 기름 넣어도 1,900원을 먹을 수 있겠네요. 300원만큼 굉장히 엄청나게 빨리 올랐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격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아직 그 비싸게 주고 산 기름이 한국으로 벌써 왔을 리는 없잖아요. 물론 실시간으로 올라가니까 글로벌 가격이 어느 정도 올리는 게 맞는데 이렇게 반영하는 게 맞냐. 이건 다 싸게 샀던 싸게라면 뭐해도 예전 가격으로 샀던 기름들인데 전부 다 이 새로운 가격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기존에 있던 것도 낮은 가격으로 빨리 해줄 거냐. 이거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오르고. 물론 모든 게 그렇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왜 번개처럼 올랐냐. 라는 게 또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협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인상했다. 주유소는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 유통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1차 이유는 정유사의 가격 인상이다. 허리 150구루 말이야. 말이 되나? 그리고 주유소 가격은 단순히 공급 가격과 판매 가격 차이만을 보면 안 된다. 그런 보도자료를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사실 정유사에서 공급 가격을 인상해서 이제 킹쩔 수 없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 공급 가격과 판매 가격 차이만을 보면 안 된다. 인건비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그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주유소협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정유업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억울하다. 주유소 공급가는 국제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부 올라간 게 사실이지만, 개별 주유소가 가격을 그보다 많이 올리는 건 정유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우리가 주는 거 조금 오른 거 맞아. 하지만 개별 주유소에서 그보다 많이 올랐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또 정유업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랐냐를 두고 양쪽 입장이 좀 다른 뭐 그런 상황인데 정혁기 이렇게 얘기하죠. 주유소들이 가격이 낮을 때 사줬던 재고 아까 얘기했던 가격이 낮을 때 샀던 것까지 한 번에 현재 가격에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일찍 올린 거 아니냐라는 게 또 이제 정혁기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억울하다는 거죠. 현재 정부는 저런 상황이니까 기름값 최고가 지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름 가격을 정부가 정하겠다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저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이라는데, 제가 1997년 이전에는 차에 기름을 넣어본 적이 없어갖고, 그때 고등학생이어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때는 기름과 최고가격이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 형님들은 뭐 제 삼촌 시대는 알 텐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름과 최고가 캡이죠, 캡. 캡을 씌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캡을 씌우면, 물론 뭐 경제학적으로만 따지면,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가격 상한을 하면 공급을 잘 안 합니다.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좀 문제점이 있죠. 다만 정부의 뜻은 아마 천천히 올라야지 이게 말이 되냐인 것 같아요. 지정했다는 건 아닙니다.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무부 장관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근데 참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뭐해도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마다 우리가 갈라파고스 이제 섬나라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요번에 정부가 또 발표한 것 중에 자료가 하나 있는데 교복 얘기도 나왔어요. 교복 가격 개선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 한참 봤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처음에 학원비 위주로 봤거든요. 학원비가 어떻게 되나? 근데 앞에 교복이 더 언론에서 시끄럽길래 교복은 왜? 현재 우리나라 교복 가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상한가를 정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026년 교복 상한가는 344,530원이에요. 이미 캡이 있어. 캡이 있는 시장이란 거죠. 34만원 정도의 캡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캡에 따라서 지자체들이 아 34만원이 캡이야? 그럼 34만원어치 뭐 현금이나 바우처 아니면 현물을 구매해서 주는 이런 보통 지자체들이 그런 복지를 많이 하죠. 학생들에 대한 교복 지원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캡이 있고 그 캡에 맞춰서 지자체들이 지원도 많이 해주고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교복 상한가가 지정되는 건 동하복 한 세트만 지정된다고 합니다. 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한 세트 말고 두 세트부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복이 동하복 한 세트 말고 생활복, 체육복, 그리고 보통 셔츠 추가, 뭐 바지 추가 뭐 이런 거 하죠? 위 두꺼운 건 추가를 안 하는데 바지나 셔츠 이런 거는 보통 한 번씩 더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생활복 이런 것도 더 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하면은 교복에 한 6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34만원 말고 그거보다 뭐 한 두 배 조금 안 되게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교복값이 30만원이 오르더라. 아, 그거? 캡이 34만원이라 그러니까 모든 교복이 갑자기 34만원이 되는 이 현상.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회사 다니면은 점심비 2천원 지원해주면 갑자기 회사 앞에 점심비가 2천원이 오르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래서 가격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쫙 오른 다음에 나머지 추가로 살 때마다 가격이 이제 많이 들어서 60만원까지 된다. 제가 직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진짜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죠? 거의 뭐 10년 된 직원이긴 한데.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도 50만원 이상은 들었던 것 같다. 뭐 어떤 게 들었어? 물어보니까 교복 30만원, 생활복 10, 체육복 10, 여분셔츠 바지 10, 50, 이거는 더 들었다. 왜?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샘들이 줄인 바지와 치마를 뺏어가서 각각 5만원씩 추가돼서 60만원이 됐다. 참고로 그 여직원입니다. 야, 뭘, 야, 잠깐, 뭘 줄여 입어! 아니, 뭘 샘들이 그걸 뺏어가. 너무 많이 줄였겠지. 그걸, 야, 그걸 샘들이 뺏어간 것도 추가 비용으로 쳐야 되나? 뺏어가면 안 돌려주나? 하긴 줄인 걸 돌려줄 수도 없잖아. 하여튼 본인은 그래서 가격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60만원 가까이 들었다라는 그런 생생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복 같은 게 왜 그렇게 가격이 또 올랐냐 내용을 보면 공정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교복 구매 담합행위 시정 명령만 32건이다. 99개 사업자에 32건, 과징금 2건, 경고 7건 시정 명령을 내린 거 담합을 했다고. 그러면 그걸 없애면 되지 않냐. 이번 정부 발표에 이런 구문이 나옵니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없애지 못한다는 거죠. 잘 안 없어진다. 여기 써있어요. 지속됨에 따라. 그럼 없애면 없어질 거 아니야. 잘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 안 없어지면 담합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러면 교복 전체를 캡을 씌우지 말고 품목별 캡을 씌우자. 아, 세세하게 나갑니다. 티셔츠 얼마? 바지 얼마? 하나하나. 야, 나중에 단추 얼마도 나오겠다.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아예 품목별로 해서 담합해도 가격을 못 올리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이걸 자꾸 하니까, 플러스 알파 해서 하니까, 자, 오죽하면, 오죽하면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겠다.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앞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좀 줄이고, 생활용 교복, 체육복,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겠다.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편한 생활용 교복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담합 같은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면 와 세계 최초가 아닐까? 담합이 계속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존 정장형 대신에 생활용 교복으로 전환하는 거 검토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담합이라는 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발본색원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를 반증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한마디로 못 막을 바에 없애겠다는 거죠.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겠다. 생활용 교복이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처음에 교복이 없었어요. 자유복이었어요. 좋잖아요. 좋은데 문제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대머리였어요. 대머리가 뭐냐? 앞머리 1cm. 옛날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스포츠였잖아요. 스포츠. 저희 학교는 스포츠가 아니라 빠박이였어요. 빠박이. 앞머리 1cm.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잔인한 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뭐 하여튼 교칙이 그랬어. 앞머리 1cm 그리고 앞에 우리 가면이 들어올 때 그 선도부라 그러죠. 선도부 선생님이 배드민턴 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머리 좀 기네 지나가면은 배드민턴 채를 머리에 이렇게 툭 댑니다. 여기 눌러 이렇게. 그래서 배드민턴 채 위로 삐죽 나오는 거 있으면 그때 바리깡이라 그러죠. 그걸로 윙 즉석에서 밀어주던 즉석 서비스까지 해주셨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지나가도 너 일로 와. 그래서 왜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하고 배드민턴 채 딱 된 다음에 위로 나오면은 여기를 윙, 윙 두 개만 밀어요. 많이 밀면 시간 걸리니까. 그러면 가운데 고속도로 나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학교 내에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밖에 있는 이발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점심시간에 바리깡 든 이발사 선생님이 학교에 왔어. 가운데 길란 애들 밀어주려고. 자, 그래서 길란 애 와. 그러면 길란 애 이렇게 밀어주고 또 좀 긴 애들 이렇게 밀어주고 수업하다가도 선생님, 야, 너 머리 길잖아. 죄송합니다. 내일 깎아올게. 안 돼. 점심시간에 가. 점심시간에 가서 밀고 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근데 사복이었어요. 사복에 머리가 빠박이잖아. 더 이상해. 차라리 교복에 머리가 빠박이면 요 쟤네 뭐 그쵸? 뭐 어디 육군사관 학교 뭐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육사 아니면 유니폼 있는 뭐 회사 공사 뭐 이런 느낌인데 사복에 빠박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등학생인데 혹시 출소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스님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학교 별명이 무슨 무슨 고가 아니라 무슨 무슨 사였어요. 무슨 무슨 사. 이게 절 이름처럼 붙어서. 무슨 무슨 사, 무슨 무슨 사 하면서. 자, 스님들 나온다고. 저희는 3,000명이었거든요. 전교생이. 한 학년에 1,000명씩. 학교 때 되면은 문이 열리더니 스님 3,000분이 쫙, 이렇게 쫙, 사복 입고 쫙, 예, 그래서.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 된다. 우리 머리를 길게 해주던지, 교복을 입히던지, 뭐 바꿔달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머리를 길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교복을 입히시더라고요. 하, 지금 생각하면은 대응이 잘못됐다.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머리를 길게 해주던지, 교복을 입어야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출소했다는 소리 듣고 그랬더니, 아, 선생님들이, 그래, 알겠어! 교복을 입혀줄게. 해서 놀랍게도 제 목욕에 그때부터 교복이 생겼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잘 말했으면 너희들 교복 안 입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주장하는 바람에 선생님들이 그걸 선택할 줄 몰랐지. 머리를 길게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교복이 나왔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1994년, 뭐 5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다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너무 많으니까. 게다가 생활 물가가 그렇게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막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짜고 치는 가격이죠. 짜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봐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 기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는 반칙이 없다는 게 깔려있는 거죠. 반칙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격이 높다면 그걸 왜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뭐 유통을 어떻게 해볼까? 수입을 어떻게 해볼까? 대량 생산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반칙이 있다면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쟁과 시장의 가격 결정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게 없도록 특히 우리가 사는 물건들 가격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뭔가 페널티를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좀 올려야 이게 반복이 안 되지 않을까? 반복이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페널티 좀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반복이 되니까 좀 주의 깊게 담합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